한국이 세계 2위 수출국인 놀라운 분야가 있습니다. 아, 요즘에 아주 잘 나가요. 그 분야가 왜 세계 2위인지 이번 영상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분야. 몇 번 얘기한 거긴 한데 재밌을 겁니다. 지난 7월 1일 날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 통계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가슴 뛰는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과연 상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어땠을까? 우리나라 일단 6월 수출부터 보면 6월 수출은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월간 수출 1000억 달러. 우리나라가 보통 몇 년 전만 해도 수출액이 앞이 5자가 찍혔어요. 5자. 500억 수출이었어요. 480억 달러, 510억 달러. 보통 이랬어요. 왜냐하면 수출액이 5000억 달러, 많이 가 6000억 달러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달에 400억에서 500억 달러 수출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난 6월에 1000억 달러가 찍혔어요. 월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미국, 중국, 독일에 의해서 세계 네 번째입니다. 일본도 못했어요. 일본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는 옛날이니까. 이 1000억 달러는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이 70%가 늘어난 겁니다. 가능한가? 그러니까 전년 동월에 한 600억 달러 한 거죠. 네, 1000억 달러를 찍었다고 할 수 있고 수출액 증가액을 보면은 지난달에 5월달 한번 했었죠. 5월달에 수출액이 미쳤다. 그때에 비해서도 16.5%가 또 올라갔습니다. 600억 달러 하다가 700억 달러 건너뛰고 8자로 갔고요. 8자 하다가 9자를 건너뛰고 10자로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수출액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증가율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까지는 50%씩 늘었는데 너무 약해. 야 50%씩 늘어도 이거 언제 늘리겠어? 70%로 올라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70%가 증가하는 나라가 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라고 할 수 있고요. 수출이 70%씩 느는 미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됐죠. 상반기 수출액 전체는 얼마냐? 4,967억 달러, 5,000억 달러 보시면 됩니다. 그냥 상반기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 1조 달러가 확정적인 것 같고 만약에 6월달 정도로 계속 번다? 그러니까 1,000억 달러씩 번다? 그럼 앞으로 6,000억 달러가 추가될 수 있잖아요. 달에 1,000억 달러 계속 벌면. 그러면은 1조 1,000억 달러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건 지금처럼 이렇게 미친듯이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테니까 소박하게, 목표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소박하게 그냥 한 1조 달러, 한 정규 10등만, 아 10등? 한 5등만 하자. 꼭 1등 할 필요 없잖아. 한 5등만 하는 1조 달러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2026년 현재 우리나라의 1월에서 4월 수출액을 보면 전 세계 5위권입니다. 제 생각에 올해 연말로 가면 세계 4대 수출 대국으로 갈 것 같아. 네덜란드는 제낄 것 같아. 란디형은 좀 들어가 있고 그 정도 수치로는 안 돼. 이미 우리가 70%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월에서 4월까지야 이 란디형이 이겼지만 5월 6월에 미쳤거든요. 이미 들어가시고 저한테 죄송합니다. 들어가 계시고 우리가 지금 아마 4위일 거다. 독일하고 차이는 좀 있어요. 여기 비싼 거 많이 수출해서 비싼 거 기계 뭐 이런 것들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까지 세계 4대 수출 대국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무역 수지 흑자는 얼마가 났냐? 1383억 달러. 한 200조 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5년 작년이었어요. 그게 780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역대 기록한 연간 최대 흑자예요. 780억 달러. 상반기에 그거 두 배 벌었어요. 간단하게. 780억. 지금 아직 안 끝났어. 올해가 안 끝났어. 6월까지만. 이미 그거 거의 두 배 이상 벌었다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1년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지금 6월 무역수지 흑자가 얼마냐? 361억 달러입니다. 여기가 6월이. 우리가 6월에 54조를 벌었어요. 흑자로. 만약에 이 상태로 연말까지 쭉 가면은 올해 3,500억 달러를 벌 수도 있어요. 6월처럼 나머지 6개월이 쭉 가면 3,500억 달러면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5,000억에서 6,000억 달러 수출하던 나라예요. 번 게 아니라. 근데 그거에 한 70% 가까운 돈을 그냥 벌 수 있습니다. 500조 원의 흑자도 가능은 하다. 이론적으로만 가면 위에 있는 표를 보세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40억 달러 흑자, 뭐 이 정도 50억 달러 흑자 이 정도에서 지금 361억 달러를 찍은 거예요. 이게 몇 배입니까? 6배? 월간으로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고. 자 지난 6월에 무역수지를 보면 이 아래 회색이 2025년 거예요. 까만색이 2026년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증가라는 거를 쫙 봐도 알 수 있죠. 90억 달러였는데 361억 달러. 굉장히 크게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일본 제외 주요국 수출액에서 모두 역대 1위를 달성했어요. 중국, 미국, 인도, 아세안, EU에서 역대 수출액 모두 1위를 찍었습니다. 일본은 3위인데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이 나라는 반도체 그 데이터센터 안 만드나 봐. 아니 일본 아저씨들은 데이터센터 안 만들고 뭐 만드시나. 뭐 본인들 걸로는 못 만드실 텐데. 그래요. 뭐 그런 거 안 만드는데 저기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그러시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이 좋은 거는 천억 달러 중에 거의 448억 달러, 40%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다들 아시죠?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0%가 찍혔어요. 이게 맞냐 싶긴 해요. 200%. 수출하는 반도체 가격은 6월까지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팀쿡 아저씨가 좀 화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올라가는데 어떡해. 쭉쭉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6월까지도 아직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컴퓨터 쪽에서도 수출 규모가 지금 역대인데, 이거를 옛날에 얘기 드렸지만 컴퓨터 수출이라고 보면 안 되고 SSD. SSD 수출이니까 역시 뭐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수출 쪽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200%, 컴퓨터가 300% 증가했습니다. 수출 규모가. 무선 통신기기, 뭐 핸드폰 52%, 디스플레이도 37%.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많은 산업들이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출 역대 신기록을 다 찍었어요. 반도체 1위, 컴퓨터 1위, 자동차 3위, 석유제품 2위, 전기기기 1위, 비철금속 1위, 역대, 농수산 1위, 화장품 1위, 생활용품 3위, 바이오헬스 2위. 이제 뭐 바이오헬스는 우리 뭐 저 CMO 만드는 것들, 바이오 저 만드는 것들, 인천 쪽에서 만드는 것들이 잘 팔려서 1위, 1위, 2위, 3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최근의 수출을 보면은 10% 성장한 산업은 부진합니다. 일자로는 이 막강한 리그에서 뛸 수가 없어. 코리아 리그는 어중간한 그 실력으로는 못 들어와요. 여기는 프로게이머가 들어와도 그 일반인들한테 발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10% 정도 성장으로는 조금 부진한 곳이 이제 코리아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주 중에 2차 전지가 있죠. 제 생각에 조금 힘을 내줘야 되는 게 2차 전지입니다. 올해 좀 힘을 내주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올랐다가 이게 쭉 빠졌거든요. 2025년까지. 2차 전지는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10% 정도 상반기처럼 가면 이 정도 되는데, 그래도 아직 예전에 찍었던 100억 달러가 안 돼. 우리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지금보다 거의 두 배 정도가 찍을 수 있는 이게 와야 되는 게 2차 전지인데 아직 거기에 못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약간 이슈도 있었죠. 에코프로 BM 대표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 1조 2천억 나오면서 국가 크게 밀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빨리 좀 회복해야 되는 게 이쪽이라고 할 수 있고, 회복을 오래 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빠르게. 2차 전지 상반기 수출액이 화장품이나 농수산 식품에 밀렸습니다. 상반기가. 물론 화장품도 요즘에 기세가 엄청나요. 여긴 뭐 20몇% 성장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넘어야겠죠. 이 화장품은 5대 유망 수출 품목이 들어가거든요. 전 이게 이미 옛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유망 수출 품목이 아니야. 1년에 20%씩 넘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속도라면 대한민국 10대 수출 품목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농수산 식품은 증가는 많이 하지만 막 20% 30% 성장은 못하죠. 급하다고 두 배 못 만들잖아. 김 많이 먹는다고 뭐 갑자기 김을 두 배 세 배 만드는 건 못하니까. 이 속도라면 화장품은 10대 수출 품목으로도 갈 수 있다. 세계의 4대 수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10대 수출 품목은 엄청난 겁니다.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식약처는 2020년 상반기 화장품 수출 70억 달러 역대 상반기 실적 최대치 달성 자축하는 보도 자료까지 냈고요. 지금 화장품 수출액을 보면 2분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이거 보이시죠? 안 그래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뭐가 점프되는 모습이 살짝 나왔어요. 왼쪽만 보십시오. 자, 오른쪽은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티리티르 감사합니다. 자, 이제 티리티르 자꾸 광고했었는데 2분기가 나쁘지 않았어.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20% 정도 점프하는 모습이 나왔고, 2025년 여기 지금 말고 2020년 2분기 말고 2025년 기준으로도 대한민국 전 세계 화장품 수출 2위 국가입니다. 작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올해는 140억 달러를 돌파할 것 같아요. 분위기로만 보면은 1위는 어디냐? 우리가 2위면 1위는 프랑스입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미국으로는 우리가 뭐 이미 제쳤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프랑스는 이제 EU에 많이 파니까. 프랑스가 243억 달러를 1위예요. 대한민국이 114억 달러야. 지금 140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두 배 성장하면 역전이다. 프랑스하고의 격차를 줄이고 이제 미국이 3위거든요. 아, 미국은 이미 미국 들어가. 미국형은 좀 이제 들어가고 우리가 따라갈 날도 예, 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올해 화장품이 역대급도 수출이 예상이 됩니다. 140억 달러. 프랑스 240억 달러를 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 같은데 과연 가는지 한번 봐야겠죠. 참고로 화장품은 엄청난 수출 효자 종목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 많이 수출했었냐? 그게 아니라 수입은 많이 안 해. 우리나라 화장품은 흑자 비율이 8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화장품을 수입을 잘 안 해. 그냥 드립 다 수출만 해요. 그러니까 저 140억 달러 중에 대부분이 무역수지 흑자야. 그 화장품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거의 12.9% 13%를 화장품이 담당합니다. 굉장히 커요. 규모에 비해서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크다. 2024년에는 심지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중에 17%가 화장품이었어요. 수입을 잘 안 해서. 그리고 보면 옆에 뭐 미국 화장품 쓰거나 뭐 옛날에 프랑스 화장품 많이 했는데 요즘에 또 잘 안 하니까.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엔 어디가 좋냐?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굉장히 좋습니다. 막 40%씩 늘었어요. 지금 미국이 최대 화장품 수출 우리나라 기준으로 수출 국가로 뜨고 있고 옛날에는 중국발이 많았거든. 중국은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밀렸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로 떴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향 화장품 비중이 높았던 우리나라 큰 화장품 기업들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뭐 스타트업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이제 좀 작았던 브랜드, 인디 브랜드들도 미국향 수출액이 굉장히 좋으면서 화장품이 굉장히 좋죠. 중국을 제치고 지금 미국이 화장품 수출 1등 공신이 됐다. 2020년 1분기에도 아직도 1위다. 지금 현재 전체 화장품 수출의 약 20% 이상이 미국으로 갑니다. 쭉쭉쭉쭉 미국향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초황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콜마, 화장품 만들어주는 회사, 한국콜마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최고점을 경신 중인데 그러면 뭐가 그렇게 잘 팔리냐? 한국콜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름철 수요 증가에 따라서 스킨케어나 선케어 주문 확대가 좋아지고 있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유럽도 덥고 미국도 덥죠. 이른 더위에 대비한 자외선 차단제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선케어,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제품들의 성장률이 44%에 달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스킨케어가 굉장히 높지만 선케어 제품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이 선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선크림 분야의 세계 최강국입니다. 왜 최강국이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제품을 보세요. 2025년 기준 미국 내 선크림 수출 품목은 88%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아마존 선크림 카테고리의 1위예요. 구다이 글로벌, 뭐 콜마 이런 데서 개발한 선크림이 1위인데 대한민국 선크림의 미국 소비자 평대를 보면 대단히 좋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닌데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피부 프로그램도 뭐 좋고 이상한 향도 없다. 심지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선 기획기사를 냈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만드는가?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과 뭐가 다른가? 오늘의 주제인데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선크림에 미쳐있다. 한국인이 선크림에 미쳐있다. 한국인들은 세변에서 뿐만 아니라 다들 매일 선크림을 사용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회사 갈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요. 사무실 안에만 있는데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심지어 겨울에도 발라요. 겨울에도 발라. 미국에서는 요즘 좀 안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라는 게 해변에서 바르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 기억에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은 해변에서 발랐지 살 탈까봐 벗겨질 때.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여름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365일 내내 선크림을 바르는 나라 한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매일 사용하는 스킨케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계로 여겨진다. 그냥 기본이죠. 사무실에 있으면 태양을 볼 일도 없는데 바르는 것 중에 선크림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뭐 이거 하나 바르고 그 다음 뭐 바르고 그 다음 뭐 바르는데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요. 심지어 제가 재밌게 봐서 유튜브 썸네일 하나 갖고 왔는데 야구 스타가 야구 전술을 안 하고 선크림 특강을 하죠. 비법을 전수한다고. 우리 양현종 선수가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걸로 유명한데 선크림 비법을 전수한다. 우리가 이런 나라입니다. 야구 선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피부를 이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뽀송뽀송하다는 건데 방금 얘기 드렸지만 사무실에서도 겨울에도 운동할 때도 그 어느 때도 한국인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선크림을 발라요. 그냥 기초 화장품이 됐어요. 특별할 때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라요. 그래서 제 그냥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레포트도 찾아봤습니다. 2024년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이승은 김도혁 연구위원님의 화장품 관련 레포트인데 제목이 선을 잡아라예요. 이 레포트를 보니까 이게 2024년 거니까 좀 옛날 거죠. 2023년에만 해도 이미 선크림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3위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이요. 근데 인구를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1인당 선크림 구매액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미쳤는데 저 레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평균이 1841원. 뭐 안 쓴다는 소리잖아. 야, 1인당 1800원을 써요. 선크림 구매액 2023년 기준으로 우리는 95,000원을 씁니다. 미국은 7600원을 써요. 평균. 근데 우리는 95,000원을 씁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인들은 선크림 구매 미국인들의 12배, 글로벌 평균의 51배, 중국인들의 97배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저 선크림이라는 자외선 차단제라는 제품을 평상시에 바르는 제품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에 바르는 제품, 해변가에 가거나 그런 데 쓰는 거지 한국인들 그냥 뭐 그냥 바르니까 우리는 그냥 바르는 건데 문화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렇게 나옵니다. 한국인들에게 자외선 차단제는 문화와 같다. 생활의 일부다. 그냥 바른다. 실내외를 막론한다. 계절을 막론해. 외출 시 그냥 발라. 이런 높은 수요와 사용량 덕분에 한국은 선크림 기술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선크림은 이제 거의 샴푸, 린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도 되고 과거 유럽과 미국 서구권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해변에서 사용하는 걸 읽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국이 이러한 트렌드를 선도해 간다는 거죠. 캬, 기가 막히네.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게 한국인들은 희한하게 저를 포함해서 타는 걸 싫어해. 그냥 타는 걸 싫어. 우리는 태닝 이런 걸 잘 안 해. 선탠 이런 거 안 해, 잘. 그냥 타는 게 싫어. 뭐 어디 동남아 갔다 와도 타는 게 싫어. 평상시에도 타는 게 싫어. 희한하죠? 약간 시멀그레이 한게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게 강하게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반면에 미국은 어떠냐? 미국 선크림은 K선크림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고 답한 미국인들이 13%다. 굉장히 비율이 낮고요. 좀 많이 올라온 거예요. 미국 성인의 33%는 아직도 살면서 한 번도 선크림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남성 10명 중에 4명이 선크림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여성은 25%입니다. 선크림이라는 게 잘 문어를 안 들어와. 바닷가에 가서도 심지어 잘 안 발라요. 실제로 미국인들이나 아니면 서구 사람들을 보면 잘 안 발라. 바닷가에서도 안 발라.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타면 타는 거지. 좀 많이 타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AI로 만든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타셨다. 아니, 뜨거우시게 내 껍질 벗겨져요. 이러면.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미국인들은 우리보다는 피부가 타는 거를 그렇게 꺼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부가 더 하얘지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게 뭐 있냐? 타는 게 좀 어떠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느낌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면 미국인들이 피부가 자외선을 더 잘 견뎌서 그러냐? 당연히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피부암이 많이 걸리는 걸로 유명하죠. 유럽이나 서구인들은 피부암이 많이 걸리는 걸로 유명해요. 우리나라는 잘 없죠. 백인 여성의 피부 노화의 80%가 햇볕 탓이라는 말이 있고요. 미국인의 20%는 놀랍게도 70세 이전에 피부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피부암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당연히 미국인들의 피부가 자외선을 잘 견디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피부 노화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자외선이 피부암에 대단히 안 좋은 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면 당연히 피부암 뭐 이런 게 좀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미국인들은 그렇게 피부암에 많이 걸리면서도 저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쓴다는 거죠. WHO는 예전에 자외선을 1급 발암 물질에 포함시켰어요. 자외선이라기보단 자외선 태닝 기기를. 그 미국에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내 태닝 기기들이 있어요. 까맣게 태우는 거. 우리나라에는 뭐 잘 없긴 한데 가끔 있죠. 이게 잘못하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 담배도 1군이라고 하는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물론 많은 미국인들은 예를 들면 호주 출신 유명 배우 휴 잭맨은 어린 시절 호주의 뜨거운 햇볕 아래 돌며 선크림을 거의 바르지 않았다고 예전에 말해왔어요. 하지만 이거 옛날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피부암 관련 진단을 받아 고생하고 있다면서 제발 계절과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달라 라고 강조했다고 하니까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역시 이제 바른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나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건 약간 이제 그 다음 얘기긴 한데 이 미국인들은 이 음모론의 나라에서 그런지 뭐 많은 음모론이 있다고 합니다. 선크림이 독성이 있다.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햇볕이 몸에 위험하지 않다. 이런 음모론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태닝을 많이 한다든지 심지어 속이름을 바른다. 그냥 SNS 상의 얘기입니다. SNS 상의. 뭐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는데 미국 MZ들이 많이 했던 태닝 열풍. 실내 태닝 기기는 태양이 발생하는 자외선보다 최대 10배에서 15배 많은 자외선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태닝을 뭐 한두 번 하는 건 모르겠지만 자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암 발병 위험이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암에 조심을 해야겠죠. 하지만 미국 MZ들은 이제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지 몰라도 Z세대의 태닝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열풍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한 틱톡커가 자외선에 눈을 찡그리는 사진과 암사자는 피부암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 틱톡커니까 인플루언서는 그럴 수 있는데 햇볕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언젠가 틀릴 수 있지만 지금은 피부한 걱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만든 친구가 너무 열심히, 야 이건 괴담 아닌가? 아 이거는 좀 흉한데? 아 보여줘야 되나? 야 회음부를 태닝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진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어서 미국 10대들이 회음부를 태닝하기도 한다. 괴소문입니다. 괴소문. 저 괴소문이니까 너무 저런 거 하지 마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FDA가 미성년자의 태닝 사용을 제한하려고 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18세 미만의 실내 태닝 장비 사용을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보건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걸 막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닝 매니아시래요. FDA 미성년자 태닝 장비 금지안은 하면 안 된다 라고 막았다.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개인의 선택과 부모의 결정이 중요하다. 물론 피부과 전문의들은 야, 그 실내 태닝 많이 하면은 피부암 위험 높이니까 청소년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지만 이거를 또 막으셨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도 미국도 역대급 폭염과 고온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K자외선 차단제는 점점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좋습니다. 앞으로 너희도 쭉쭉쭉쭉 발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냥 막연하게 태양이 보면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당연히 사용하면 유명한 사진이죠. 이 햇볕을 받는 쪽과 안 받는 쪽이 이 피부 노화라든지 피부 건강에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화장품 쭉쭉 좋고 이번 여름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바르시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